사무엘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해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난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연약한 우리들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와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당시 전쟁에서의 패배, 특별히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너희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패할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그 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패한 이유를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 그러한 그들의 거짓 우상 숭배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패한 후에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언약궤, Ark of the Covenant,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마치 전쟁을 이기게 해줄 부적이나 수호신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기들 멋대로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섬기게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이 찾으면 항상 도와줘야 되는 분, 자기들이 원하면 항상 복 주셔야 하는 분, 자기들이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대로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진에 그 언약궤가 도착을 합니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verse 4 and 5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거기에 있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그들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즉,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군사들, 수만 명의 백성들, 언약궤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겁니다. 그 그들이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죠? 땅이 울렸다. 그게 블레셋 사람의 진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환호하며 찬송했는지 땅이 울렸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만 명의 교회,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내며 찬송하고 열광하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흥분되고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죠. 아닐까요? 뭔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듯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도 엄청 잘 드린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땅을 울리는 찬송과 환호와 열광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완전히 거짓, 헛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고 열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러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죄인들의 거짓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그 장단을 맞추시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질문이 생겨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의도로, 그죠? 거짓 우상 숭배의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언약궤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막안, 실로 안에, 실로에 있는 성막안, 그것도 어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나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룹 천사들, 그죠? 마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그룹 천사들과 같은 거죠. 두루도는 화염검. 즉,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죄인이 나아가면 그것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조차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그 성물을 만지기만 해도 죽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5장으로 가면은요, 이 언약궤를 임의로 만진 자들이 바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 있는 곳이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가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무사히 옮겨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의 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까지 더럽히며 언약궤를 옮겨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 언약궤와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한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오신 하나님이 나중에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포로로까지 끌려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대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들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무사히 들어오자 땅이 울리도록 환호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 당시에 타락한 교회인 이스라엘을 땅이 울리도록 심판하실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지 않나요?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었던 하나님이 오시는데 심판자로 오세요.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열심과 정성을 다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배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고 여겼던 자들 주여 주여 환호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며 주님이 상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며 그들은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 땅의 유형교회 그리고 믿는 자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계시록에 가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이 되면 그러한 거짓 교회, 거짓 교인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고 분별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두렵죠. 떨립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믿음, 거짓 예배와 참 믿음과 참 예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거짓 믿음과 거짓 예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그들의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회개가 없다는 것이 보여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가 없다는 것은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일방적인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올바른 관계와 교제가 없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의 거짓 예배에는 땅을 울리는 것 같은 환호와 열광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환호하는 큰 소리의 외침으로 인해 땅이 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깐 두려워해요. 그들이 곧 그러나 이스라엘을 쳐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더욱 큰 패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10절에 verse 7 through 10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더라. 거짓 믿음, 거짓 예배에서 나오는 죄인들의 외침은 죄인들의 찬송은 죄인들의 예배는 아무리 땅이 울릴지라도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 없이는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감동을 받아도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믿음과 우상 숭배의 예배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조금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반석이지 않으십니다. 무너집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곧 알게 돼요. 자기 군사들에게 대장부처럼 싸우라 명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을 더욱 크게 무찌릅니다. 정말 땅이 울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7장으로 가면은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10절로 가 보시겠어요? First Samuel chapter 7 verse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오면은요. 엘리와 도아들이 죽고 난 후에 마침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도 되고 사사가 되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점점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예배도 자기 소견대로 드렸던 예배에서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며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땅을 울리는 환호와 열광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땅을 울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큰 우레를 발하시며 땅을 울리시고 대적을 치십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패하는데 전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보다 더욱 크게 패하여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드려지는 동안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내 싸움에 하나님을 데려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힘, 성도의 힘,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 나누는 올바른 교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안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죠. 대적을 물리칠 힘은 거기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는데 이스라엘의 패배가 세 가지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시겠어요? Chapter 4, verse 10 and 11.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으로 찾아온 이스라엘의 패배의 현실,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현실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의 군사 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세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현실들은 요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제사장 집에 선포하신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4절 그리고 3장 12절에서 13절 1 Samuel chapter 2 verse 34 and chapter 3 verse 12 through 13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장 12절 13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에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장로들,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마침내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또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 엘리와 그 집이 멸망을 당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내려진 가장 큰 언약 저주의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타락한 교회에 내려진 가장 비참하고 슬픈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가 빼앗긴 겁니다. 그것이 왜 가장 큰 언약 저주의 비참한 현실이었을까요? 그것이 왜 가장 큰 교회의 슬픈 현실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더 이상 그의 교회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뭐죠?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셨다.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슬프고 비참한 언약 저주의 심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아무리 그 안에 열심과 정성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교인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망하여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 이 교회의 사역, 성도님들의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망하여져 간다고 해도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는 사역과 교제를 나누며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두 가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당시 교회의 죄악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보여져요. 이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요, 죄악과 심판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죄인들의 마지막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나았나요? 사사시대의 교회보다 그 후에 왕국시대의 교회는 좀 더 나았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결국 똑같이 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에 타락한 교회들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날에도 교회들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찬송 소리는 땅에 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자기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며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상을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나올 것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거짓 예배를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끝이 나야 하지만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셔야 했지만 더불어 구원으로의 회복을 함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교회는 망하지만 왕국시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심판과 구원의 두 면이 함께 나타나 있고요. 이로써 심판과 구원의 현실이 온전히 드러날 십자가 복음이 함께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먼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홉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함께 주신 말씀이 있음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35절에 1 Samuel chapter 2 verse 34, 35. 내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을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셔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마땅하지만 거기서 끝나야 되지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다 끝나야 마땅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다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집,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왕국, 다시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나요? 가깝게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시며 그 왕국을 교회로 회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도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 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했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보다 나았다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또 똑같은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들이 다 함께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까지도 그들을 위한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무엇을 자기들의 우상처럼 섬겼죠?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똑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 손에 놀아나는 우상.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 예배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심판이 또 임해요. 늘 자기들 편이라고 여겼던 자기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치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자기 교회를 치시려고. 그래서 왕도 제사장들도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구원 역사 속에서 또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고 죄인들의 역사라는 거죠. 죄인들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으로 밖에는 심판자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죄인들은.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로 인해 신실하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마저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상태에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때가 남아있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때. 누가 오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중보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현실이 온전히 성취되어 음부의 권세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때가 이미 왔죠. 성도 여러분, 두 구절만 가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 Hebrews chapter 3 verse 1 and 2 and 6.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이 자기 집,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히 일하셨다. 한 구절만 더 가볼까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 Peter chapter 2 verse 4 and 5.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하나님의 집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할 것이라.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충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견고한 하나님 집으로 세워 그 어떤 대적에도 음부의 권세에도 흔들릴 수 없는 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온전히 옷 입혀주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시는 떠나거나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그뿐 아니라 우리로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집을 돌아보라고. 따라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도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켜져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예수님 집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우리 집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심판을 받을까요?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마땅히 받고 끝나야 할 무한한 지옥의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심판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심판자로 강림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며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과 예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집은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사장됨도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즉 이제 우리에게는 이가봇의 현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느고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 불신과의 씨름이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때마다 예수님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더욱 어떠해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구하면 세상 복을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수호신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상처럼 이용하려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에는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뭘까요? 죄, 세상 정욕, 마귀의 유혹, 죽음의 두려움,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집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을 아는 삶.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 그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삶.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대적을 힘을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 여기에만 모든 대적을 이길 힘이 있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삶으로 더욱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성도와 거짓성도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별하신다고 했죠? 얼마나 환호했고 열광했는지, 얼마나 큰 체험했는지, 얼마나 열심과 정성을 다해 붙들고 구했는지?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았는지. 성도 여러분, 다 은혜죠. 성령님이 주셔야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해야 하죠. 그날까지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부족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와 믿음에서 나온 예배 속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오신 또 다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두려움, 불신, 의심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에만 매여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 각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